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패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 싸울만 했는데 또 이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왜 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좀 찾아보자 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알아봐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해하긴 했지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상하게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의지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은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면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기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언약궤만 의지하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오늘도 우리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 팔에 차고 다니고 십자가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 모자를 써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책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성경책 들고 다녀요.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포켓에 꽂고 다녀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왜? 성경책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펴보지는 않아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군인들이 성경책을 옆에 딱 이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총을 맞는데 이 성경책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방패. 그러니까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펴보지는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보험 들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직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은 내가 뭐 어떤 하나님의 그 뭔가를 했다는 그걸 자랑으로 삼아서 그걸로 내가 성공해야지 그걸로 내가 승리해야지 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쏙 빼놓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셔츠, 하나님의 바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그 무엇, 말 안 하는 그 어떤 사물, 그 어떤 종류,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마이크, 하나님의 강대사, 그거 붙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참많은 말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 우리가 예루살렘이 당시 이제 이슬람에게 뺏겼었는데 예루살렘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희생자는 낳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수를 붓고 십자가를 들이대고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귀신은 못 쫓아내요. 귀신은 그냥 드세게 그냥 달려들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언약궤, 그런 어떤 기물, 사물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도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아이성을 못 이겼을까요? 아이성. 여호수아는 왜 여리고는 무찔렀는데 아이성은 무찌르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이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싸웠는데 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가 있다. 그거를 회개해라. 하니까 그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 중에 죄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고 죄된 습성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것들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또 신기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이 또 어디를 가는데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와서 그냥 자기를 접대하고 환대하고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당신에게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딱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 앞에 있던 남자 성도한테 동성애를 회개하시오.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환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닥에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구나. 내가 동성애하는 이 죄를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럼 이제 회개하는 뜻으로 발을 씻으세요. 발을 씻을 때 그에게 막 눈물이 흐르고 내가 이 동성애를 씻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새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은밀한 죄를 그러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야 대단 같다도 그러나 그 속에 동성애라는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씻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발전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숨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창피를 당했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14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유다의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바울을 따라해서 바울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떻게 했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13절에 보니까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걸 그렇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 너에게 명하노라. 어쨌든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라. 근데 그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거는 어디서 배워가죠? 그게 무슨 주문처럼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탁 돌아보더니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해? 이 녀석이? 하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오셨습니다 하면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장관님 오셨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흉내를 내서 대통령 오셨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장난. 아 그런 장난치면 네. 골탕을 먹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은 이게 큰 차이. 그러니까 사단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가 날 뭘로 알고 장난을 쳐? 그러니까 더 귀신 들려? 더 시험 들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넌 누구야? 나? 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는커녕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 너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어려움의 원인. 그것만 피하려고 이 임박한 이 환란만 피하려고 지금 당면한 부끄러움만 피하려고 지금 이 어려움만 피하려고 내가 언약궤를 들이대고 성경을 들이대고 십자가를 들이대도 주님은 끄떡도 안 하십니다. 네가 당할 것을 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위험만 피하고 어려움만 피하고 삶 속에 그런 어떤 유익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제가 겸손히 묻겠습니다. 귀신 들리는데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병이 아픈데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아주 문제가 잘 안 해결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제가 겸손히 깨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려움도 감수해야 돼요. 어려움도 감수해야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스루야의 아들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떠나가라 피를 흘린 자여 떠나가라. 막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쫓겨서 피난하는데 그냥 더 아주 부끄럽게 능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능욕도 이 수욕도 이 부끄러움도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이 왕좌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마치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어떤 사람이 오늘 퇴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퇴직을 했어요. 갑자기 핀털터리가 됐어요. 아무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게 돼. 그러면 여기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뜻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다윗은 그걸 생각했어요. 시므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이니 이걸 내가 견뎌내야 된다. 이걸 내가 견뎌내야 된다. 스루의 아들들은 저 시므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나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법정 투쟁을 해서 내가 이거에서 반드시 내가 관철하겠습니다. 관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만둬라. 한 거나 똑같은 거. 보복하고 안 갚은 마음. 거기에 맞대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둬라. 하나님이 다 이것도 시키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게 그걸로 끝나게 되지 않았어요. 마치 퇴직했지만 나중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당신이 오셔서 이 일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취업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나갔다가 필요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흐뭇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도 처음에 수욕이나 모욕 이런 걸 잘 견디고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풀어주실 거야 하고 이겨내면 나중에 아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높여주셔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 감찰하십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언약궤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다 보면 그 속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십자가도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건 말건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성경책 마냥 가져다가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그냥 주렁주렁 매달아서 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날 엘리의 두 아들 옴리와 비느하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언약궤 담당이 누구냐 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나온 거예요. 언약궤 담당이. 제사장이 전쟁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뒤에 있다가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니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 완전 대패당했어요. 대패. 그러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런 재앙이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회개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자기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어려움을 감당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